아테네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Living in the Metro, Metropolitan이라고 하지요. 거대 도시 속에 많은 민족이 섞여 삽니다.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합니다. 아테네에서 일어나는 사도행전 17장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퍼스트 레이디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한국의 퍼스트 레이디는 주가 조작 주범으로 보이는데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선거 공천도 하고 개입도 하고 국정도 농단하고 그리고 이러한 불의들을 감추기 위해서 대통령은 그리고 그 측근들은 북한을 끌어들여서 전쟁을 하겠다는 발상까지 합니다. 심지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겠다. 계엄을 선포하겠다라는 험한 말까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퍼스트 레이디는 고대 로마입니다. 황후 아그리피나라는 여인인데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아내예요. 아내이지만은 황제의 조카 관계입니다. 괴이한 결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여인이 재혼하기 전에 이미 낳은 아들이 네로입니다. 네로가 나중에 황제가 되지만은 출신으로 봐서는 황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엄마 아그리피나는 정치적 야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황제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의 자기 남편 황제와 정치적으로 제휴하는 결혼을 했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네로를 위해서 당대 최고의 지식인 세네카를 데리고 옵니다. 코르시카 섬에 정치적으로 유배 중이었던 세네카 원로원 멤버를 복권시켜서 자기 아들의 가정교사로 삼은 것이죠. 결국은 세네카와 네로의 엄마의 도움으로 이 네로가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엄마가 나중에는 내정 간섭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황제를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아들인 그 네로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생모 엄마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때 권력자 세네카는 모르는 척 했답니다. 이 사건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세네카도 정치적으로 제거되지요. 네로가 세네카한테 자살을 명령하고 자결합니다. 그게 AD 65년이에요. 그러니까 세네카가 살아있을 때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세네카가 바울을 모르고 지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가 정치인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철학자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스토아 학파 전문가예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했다고 했습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오늘 사도행전 17장 이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바울이 쟁론할 당시는 AD 50년쯤 돼요. 그리고 10년 후 AD 60년쯤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죄수로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AD 60년부터 한 2년 살았다고 하죠. 그때 로마에 세네카가 있었고 로마에 바울이 죄수로 끌려갔던 기간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본 우리의 작가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바울과 세네카의 스토아 학파 사이에 논쟁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걸 다 기록을 한 것이죠. 그게 오늘 사도행전 17장의 기록입니다. 바울의 아테네 철학 논쟁이라는 이 배경을 놓치지 않고 우리 사도행전의 작품 속에 일부러 연결해 놓았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추측입니다. 이게 사실 오늘 저의 설교의 모티프예요. 지도를 보시면 로마와 아테네 사이 거리는 비행기 타고 2시간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육로로 그리고 배를 타고 가면 2주 걸리는 거리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 이런 이야기보다도 사도 바울과 스토아 학파 사이에 있었던 논쟁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활동하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 세네카가 속한 스토아 철학자들이 로마 지성계에서 교류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작가 누가는 이 두 바울과 스토아 학파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철학적 논쟁을 기록하면서 세네카와 같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의 사상적 교류 대상이 되었음을 암시하려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에피큐리안이라는 쾌락주의자들도 같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은 신들이 인간 생활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믿었고 죽음 이후의 삶에 무관심하다고 했습니다.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이성과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덕목을 중시했으며 감정을 통제하고 우주에 내재된 신을 믿었다고 하죠.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두 학파는 당시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던 철학적 세계관을 대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철학적 배경 속에 바울이 뛰어들어서 아테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세계관과 본질적으로 다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는 그 부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부는 더 듣고 싶어 했다는 반응도 32절에 써놓았습니다. 어쨌든 당시 철학자들에게는 바울의 메시지가 얼마나 파격적이고 생소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9절에 보면은 말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도 바울 보고 말쟁이래요. 스페르모 로고스라고 하는데 스페르모는 씨앗이라는 말이고 로고스는 단어 혹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 말 뜻은 길거리에서 떨어지는 씨앗을 줍는 사람이 이 말쟁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식을 수집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라는 의미로 조롱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울 보고 지식이 없고 단편적인 정보만 아는 사람으로 비꼬는 의도로 쓰는 단어입니다.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바울은 새로운 개념을 전파하려고 했죠. 우리는 이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의 가르침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깊이도 없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번역이 babbler라고 해가지고 빈둥거리며 말만 번지르르 한 수다쟁이로 번역했습니다. 역시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을 경멸하거나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새로운 사상이나 철학적 논의를 듣고 평가하는 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아레오바고로 불려가서 그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아레오바고는 아테네의 아레오스 파고스 언덕이라 해가지고 마스 힐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 아테네에 있는 그 언덕 이름이에요.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에 이제 불려갔죠. 바울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을 설명한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에요. 아테네 지성들한테, 즉 에피큐리안, 스토아 철학자들한테 일부러 자극한 거예요. 도전한 겁니다. 새로운 사상을 탁 가져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 심판, 전혀 이질적인 그러한 아젠다를 가지고 와서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을 보면 누가는 아테네 사람들의 관심사를 어떤 이상한 것, 가장 새로운 것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상과 정보에 흥미를 갖고 있는 태도를 우리 작가 누가는 비판적으로 썼다는 것이죠. 아테네 사람들의 철학적, 학문적 호기심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겉핥기식 지식 추구나 깊이 없는 호기심을 암시하는 면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AD 80년 작가의 시각이에요. 근데 AD 50년에 바울이 실제로 논쟁을 벌일 때는 세네카는 로마에서 원로원 정치인이었고 사색을 하는 스토아 학파의 거두였어요. 그러니까 이 철학적인 맞물림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모를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도전했지 않습니까? 그 세네카의 아이디어를 도전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누가의 생각을 이제 담고 있기 때문에 아 아테네 사람들의 태도에 아주 비판적이구나라는 것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이나 사상을 소비하는 아테네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사회와의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죠. 흥미롭게도 이러한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은 우리 사회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유행, 혁신적인 상품,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에 매료되고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소비합니다. 이는 인간 본성에서 비롯된 호기심과 자극을 추구하려는 경향으로서 시대와 문화를 넘어 변하지 않는 인간의 특성으로 보입니다. 현대의 정보사회에서도 아테네 사람들과 유사하게 사람들은 깊이 있는 통찰보다는 빠르게 소비할 수 있는 짧고 자극적인 정보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나 상품을 접할 때의 즐거움은 일종의 문화적 유행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관심은 깊은 진리나 가치에 대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탐구를 하는 대신에 끊임없는 신선함을 뭐 새로운 것이 없느냐 그런 걸 이제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23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아테네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신을 선택적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일상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신에 대해서는 뭐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구체적인 지식이나 신앙적인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신은 존재할 수 있지. 그러나 내가 굳이 알 필요가 있어? 뭐 이런 반응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아테네 사람들은 모든 신을 일일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경외감을 가지고 있어요. 아, 신이지 라는 그런 경외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인정하는데 직접적으로 그 놀라운 신한테 의존한다든지 거기에 기댄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알지 못하는 신은 경외감 속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신으로 치부해버렸기 때문에 여기 표현이 알지 못하는 신으로 한 것이죠.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아테네 사람들은 혹시라도 신이 많이 있는데 놓친 신이 있지 않을까 섭섭해할까 봐 제단을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신을 우리가 이해는 못해도 존재할 수 있는 신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좀 갖추자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을 언급하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이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실상은 모든 신들 위에 계시는 참 하나님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들이 깊이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열어주는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짧은 16절에서 23절 사이에 이 내용 가지고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굉장히 논문도 많이 쓰고 글을 많이 쓰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는 대서까지도 또 뭐 볼 수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과 세네카를 추종하는 철학자들 즉 아테네 사람들과의 충돌이죠. 안 맞는 거예요. 범신론적 세계관과의 충돌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니까 다르죠. 두 번째는 템플하고 그 템플에서 일어나는 제사 중심의 종교가 아테네 사람들한테 있었는데 그 당시에 AD 80년에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고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 유대인의 그 백그라운드에서 나온 사도 바울 크리스천으로서의 사도 바울이 성전 개념은 이제 없어요. 그런데 아테네에 가보니까 자기들 신에게 섬기는 템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맞부딪혀서 충돌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자기의 어떤 기준이라고 할까요? 세네카를 빌려와서 말하면 도덕이나 사람다움의 어떤 스탠다드가 있는데 영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그 세계관과 사도 바울이 가져오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한 그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또 충돌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영혼 불멸한다라는 막연한 생각은 아테네 사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 이상하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서 부활했다라는 말은 아테네 사람들한테는 없었어요.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영혼이 불멸한다는 걸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부활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져온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충돌하는 거죠. 17장에서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을 지적해드렸습니다. 범신론적 스토아적 철학을 사도 바울은 일단은 존중합니다. 다만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당신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실상은 유일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왜? 기독교가 스토아 철학과 같은 인간 중심, 이성 중심의 윤리 사상과 접촉하면서 새로운 종교적 담론을 형성하려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바울과 세네카가 같은 도시 로마에 있었다는 사실, 10년 후 이야기지만은 그것을 우리 작가는 픽업해서 두 세계관의 만나는 장면을 10년 전 아테네에서 벌어지는 논쟁으로 토픽을 삼아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내용보다는 세네카와 바울이 서로 알고 있었구나. 그것이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아테네에서의 논쟁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도 바울이 만나는 이 로마 제국은 전혀 다른 세상인데 그리스 제국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수준 높은 철학에 물들어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도전하고 소개하는지 실제로 저희들이 가보았다면 너무나도 끔찍한 상황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미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된 것을 이 시간 발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메트로 세상, 온 민족들이 어울려 사는 이 땅에 저희들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자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